12문답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과 함께 대답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했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거, 특별히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한 섭리까지 저희가 배웠는데요. 그 안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는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내용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또 새로운 언약하고도 이제 연결을 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알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주제예요. 영어로 하면 커비넌트라는 거죠. 커비넌트. 이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 전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전체 성경의 구원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전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있고 구원이라는 걸 올바로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도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사실 이 복음의 진리도 이 언약 중심으로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언약 대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특별히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 안에도요. 이 전체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보지 않는 기독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이 장로교 신학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거 장로교 신앙, 개혁 신앙 중에서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언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저희가 나온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이 언약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신학을 중심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특별히 제가 녹음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많은 이런 바티스트 철치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에 이 언약 신앙으로 전체 성경을 보질 않기 때문에 신구약을 이렇게 언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것이 참 이제 좀 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중심으로 봐야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고 예수님이 그 참것이고 본체시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든 성경이 풀어져야 되고 이제 신구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언약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모든 구약의 언약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창조 언약, 그 첫 번째 그 언약, 그것이 이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죠. 뭐 이삭과 맺으시죠. 야곱과 맺으시죠. 이스라엘과 맺으시죠. 그런 모든 언약이 가르치는 현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그 은혜 언약에서 이제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제 사람을 향한 섭리를 해나가실 때에 특별히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냐 하면 아담하고 맺으신 거죠. 이제 보겠지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섭리해 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전체 구원 역사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도 막 이렇게 전체 성경을 연결해서 설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언약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언약과는 떨어질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님이라는 것을 꼭 연결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언약이라는 게 뭐냐? 언약. 뭐 우리 언약하잖아요. 우리도 우리끼리 또 뭐 예, 우리 저기 뭐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 전에도 언약을 하잖아요. 약혼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계는 언약이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없어요. 다 언약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이 어떤 그 서류적인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사실 다 언약적인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이렇게 쓰여진 건 없지만 이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언약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누가 뭐 가르쳐주거나 뭐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언약관계가 있다고요. 또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맺어지는 관계는 다 그런 언약관계가 있어요.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들이나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 거짓말하는 것은 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선과 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뭐 이렇게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 빼고는 그런 관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고 그 지금은 깨져 있긴 하지만은 어떤 관계, 언약 관계가 그 배경에 잔재되어 남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약 관계를 무슨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그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자기네들의 어떤 의무나 당위나 지켜야 하는 도덕성들 같은 것들이 타락했지만 일반 은혜로 남아있는 걸 보면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가 특별히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고 또 그 죄책감으로 인해 따라오는 심판의 두려움까지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언약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 찾아보겠지만 이 아담과 맺어진 언약이 내용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어요, 이 죄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 언약의 정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계에서 맺어진 약속, 동의 또는 동맹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물론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도 이 언약이라는 것이 맺어질 수 있지만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약의 관계는 주로 동등한 관계보다는 뭔가 이렇게 요새 한국에 그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갑과 을의 관계?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맺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나라 간의 그 언약이 맺어지는 거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 간의 언약이 맺어질 때에 예전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어떤 나라를 예로 들까요? 명나라가 있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럼 명나라와 조선이 언약을 맺는다고요. 그러면 명나라와 조선이 언약을 맺을 때에 누가 대표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명나라의 황제와 조선의 왕이 언약을 대표로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대표였기 때문에 그 명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과 조선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이 왕들끼리 맺은 언약의 내용이 다 해당이 되고 상관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권의 원리가 이 언약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왜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큰 황제의 왕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큰 황제의 왕이 주왕이 되고 이제 갑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하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생겨난 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왕은 큰 왕을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서 대표가 되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가 그 예전의 언약에도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명나라 황제가 야, 이제 너희가 너희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여삐 여겨. 너희들을 내가 형제 나라, 내 자식의 나라로 여겨서 이 나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주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뭐 1년에 몇 번씩 교공을 바치고 뭐 궁녀를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잘 어여삐 여겨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배반하거나 뭐 나를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너희를 쳐서 멸망을 당하게 할 거다. 이런 언약이 맺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왜 이 세상에도 나오게 되었는가를 보면 그 처음 시작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시작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언약의 관계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언약 문서에서 이제 언약을 기록할 때 이제 다섯 가지의 중요한 그 언약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맺어질 때에는 꼭 이 다섯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도 그래요. 첫 번째로 먼저 그 큰 왕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가 그 신하왕 된 나라에 신하왕이 있는 그 나라에 베푼 뭐 은혜나 뭐 복들이 먼저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뭐 청나라의 황제 누구누구 아무개는 명나라의 황제 아무개는 너희 신하왕 조선을 내가 누구누구를 어엽히 여겨 너희 나라에 이런 복을 베푼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그 신하왕과 신하왕의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그 내용이 그 의무사항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나를 이렇게 순종하고 나를 이렇게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그 순종의 내용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 있는 우리가 일어나면 전쟁에도 참여해야 되고 뭐 나라 1년에 몇 번씩 뭐 바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순종에 따라서 찾아오는 축복과 불순종했을 경우에 따라오는 그런 벌, 형벌의 내용들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잘 보살필 거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불순종했을 경우에 너희는 내가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될 때 보통 더 높은 왕과 더 낮은 왕들의 언약 사이에 어떤 피의 예식이 거행이 되는 거예요. 뭐 동물들을 피를 쓴다든지 동물들을 잘라놓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서 이 언약은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언약 체결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같이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언약이 그저 지금 맺은 왕과 지금 믿는 이 신하왕과의 언약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효력이 있음을 이제 계속해서 그 이 언약 그 맹세의 그 문서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세상의 언약들도 예전의 역사를 보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대표 원리예요. 대표. 언약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대표 원리로 비록 왕들끼리 맺은 언약이지만 그들이 대표가 되어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도 똑같은 효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싫으나 좋으나 할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참여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위 언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은 우리 성경이 전체적으로 모든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창세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을 구원 역사 속에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행위 언약과 이제 은혜 언약인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어느 때부터 딱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 나눠질까요? 어느 때 이전은 행위 언약이고 어느 때 이후는 은혜 언약일까요? 네? 언제? 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은 행위 언약.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때부터는 은혜 언약의 시대로 봐야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 신앙 고백도 그렇고 이렇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둘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다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가 어떤 언약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행위 언약 속에 있느냐? 그렇다고? 또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언약이라는 그 언약 속에 포함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적인 단어로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사실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고요. 사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언약의 단어는 옛 언약, 새 언약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옛 언약, 새 언약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과는 또 좀 달라요. 옛 언약, 새 언약은 어떤 걸 가리킬까요? 옛 언약은 성경에서 옛 언약이라는 게 나올 때는 어느 때의 언약을 가리키는 걸까요? 항상. 예? 예. 모세 때예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리키는 새 언약의 현실을 이제 그것이 가리키는 현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한 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런데 두 개가 좀 닮아 있어요. 옛 언약은 예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을 닮아 있어서 조금 있다가도 보겠지만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즉 옛 언약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옛 언약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그런 원리가 옛 언약에도 보여져요. 그래서 행위 언약과 비슷한 옛 언약의 또 그 행위 원리가 보여지고요. 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대표인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율법을 순종하심으로써 죽기까지 우리에게 이제 축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닮아는 있지만 조금 차이는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누구랑 맺은 언약? 예,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 은혜 언약은 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예비하신 누구와 맺은 언약? 예수님. 그리고 옛 언약은 구약의 누구?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다른 말로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또 새 언약은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로 성취하신 언약.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 은혜 언약의 새로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새 언약의 참 이스라엘로 오신 그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행위 언약이나 옛 이스라엘의 언약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위 언약.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안에 아담을 대표로 한 모든 후손들과 모든 인류와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그 당시에는 언약 대표와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이 맺었, 아담과 맺었고, 우리가 원래 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언약도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언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만들었지만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더 큰 왕이 계셔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셔서 큰 왕과 신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그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이라는 관계를 꼭 맺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그 사람과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언약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창세기 1장 2장 같은 데 보면 복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담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언약의 요구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언약의 요구 조건으로 뭘 주시냐 하면 선악과를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언약 문서라고 볼 수 있고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나를 끝까지 순종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여 이 언약을 지키며 이 언약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그 뜻이 이 선악과라는 나무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선악과라는 나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나무의 열매가 무슨 뭐 특별한 열매라서 너무나 그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거는 사단이 유혹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율법이 선악과에 나타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 즉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질 경우에 뭐가 찾아온다고 그러셨죠? 너희가 이 마물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것을 불순종할 경우에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끝까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면 뭘 약속하셨을까요? 선악과 말고 또 다른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영원한 생명. 에덴 동산이 아직 천국은 아니었거든요. 에덴 동산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 우리가 칭의할 때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것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한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먹고.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에게서 그 의를 인정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사해주셨다. 그것만으로 좀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까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의를 자기의 순종으로 증명을 해야 됐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이제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예수님의 영광까지 이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그렇죠. 그런 언약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맺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그 이 많은 신학자들의 그 이제 말을 빌리면 probationary period. 그게 뭐냐면 시험 장소.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여 그 과정을 거쳐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 뭐 영원한 생명과 아니면 심판에 이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누구에게? 첫 번째 언약 대표인 아담에게 달렸다는 거죠. 아담이 대표였고 아담이 중보자였기 때문에 아담의 순종과 아담의 행위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에 갈 수도 있고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사망과 심판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부른다고요? 행위 언약. 왜? 우리를 대표한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grace 있잖아요. 마땅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말은 이 행위 언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행위 언약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행위 언약은 아담의 순종에게 달렸고 우리가 그 아담의 그 삶, 아담의 행위, 아담의 순종을 meritorious work이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로로 인정되는 삶. 하나님이 그 아담의 삶을 공로로 인정해서 그 대가를 주시는 그런 원리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선하게 살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삶 살고 착하게 살면 그것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이 뭐 보상을 해준다거나 내 점수가 쌓인다거나 그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맞았다는 거죠. 왜? 아담에게 죄가 없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로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때가 이 시대였어요.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공로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행위를 공로로 인정받는 행위라고 연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보상해 주셔야 되고 뭐 점수가 쌓이고 뭐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근데 여기서 실패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공로로 인정받으시는 행위는 이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공로의 행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공로는 요만큼도 참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meritorious work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낼 수 있는 공로적인 행위. 이거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할 수 있었고 그러나 타락함으로써 이제 인류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다시 완전한 공로적인 행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아담의 언약이 아담인과 맺으신 언약에 우리도 참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의가 인정을 받았다면 사실 죄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도 함께 천국 가서 살았겠죠. 그러나 아담이 실패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언약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천국에는 못 가 에덴 동산에서도 살지 못해요. 쫓겨나고 사망이라는 게 주어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게 되고 이 생의 비참함이 찾아오고 영원한 심판이 지옥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거기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억울하죠? 억울하세요? 아담이 그래서 좀 억울하세요? 그러나 아담은 우리 대표로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때 있었으면 뭐 좀 나았을까요? 예. 어쨌든 그 내용.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걸 꼭 주셔야만 했을까?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 안 줬으면 아담이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이상한 대로 그 이 죄의 그거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선악과가 죄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순종함으로써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죄의 책임을 돌리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선악과를 주신 내용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 배우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비록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해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고 영원한 언약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밖에 있지 않다는 것 늘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